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일상이 기적이었던 곳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김동철 씨는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신학교를 다녀 목사가 되었고 청소 사업으로 아메리칸 드림도 이루었다. 그리고 2000년 그는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다. 중국 종교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 연길에 교회를 개척했다. 교인 수가 200에 이르자 그는 북한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나온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것이 계기가 됐다.
중국하고 또 북한이 달라요. 생활체제가 같은 공산국가고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래도 중국은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하는 데고 여기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한 것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간 것인데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중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북한에도 내가 뭔가 중국처럼 노력을 하면 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죠.
오늘 그 저기 제 생일이라며?
내일이.
중국인인 아내의 친척이 북한의 고위층과 연이 있어 부부는 어렵지 않게 북한에 정착을 했다. 북한 정부는 외국인 신분인 그에게 북한 최초의 자유경제 무역지대인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투자유치 위원장직을 맡겼다.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북한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중국도 경찰들이 외사에서 항상 나옵니다. 나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기 들어가 보니까 저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밀착해서 감시를 하고 마치 이제 나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안내가 아니죠. 내 손과 발을 완전히 다 묶어놓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을 해보니까 정말 이 체제에서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돼서 몇 번이고 망설였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 사회를 조금 더 지켜보고 또 내가 좀 배우면 아무래도 이익이 있을 것 같다. 내 활동에.
그는 미국에서 모은 전 재산 280만 불을 투자해 5층짜리 건물 3동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전용 호텔을 지었다. 거기에 무역업까지 하면서 사업가로 잘 나가던 어느 날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그에게 접근을 해왔다.
일단은 한국인이고 또 미국인이니까 그래도 북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이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이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또 내가 파악해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요청을 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그러한 그 첩보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군사에 관련한 것인데 이제 과학자들 이 사람들의 그 실력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뭘 만들었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게 얼만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위성이나 이런 정찰 기구로서는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휴민트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제 북한에서의 삶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 전에 몰랐을 땐 내 할 일만 하면 됐는데 벌써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보는 모든 관점은 달리 봐지는 거죠, 지금.
북한의 실상을 보다 깊숙이 알게 되면서 그는 안정된 직위를 이용해 또 다른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 가서 제가
그 식량을 갖다 주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같이 내 우리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기념사 거기서 찍은 거예요. 누구나 이게 어떻게 인민 평범한 사람들 집에 외국인이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허락 없이는. 그러나 저는 뭐 허락이 없어도 내가 인솔하면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사업자 해외를 드나들며 식량과 구호물품, 의약물품들을 들여온 뒤 담당 기관에 보내는 대신 직접 일반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처음에는 다 저 협조국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동포에다가 줘가지고 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거기 시민들한테 하나도 안 가고 쟤네 팔아먹고 또 쟤네 자식들 면목을 내서 다 논아주고 가니까 우리 목사님 그거 알고 아 이거는 아니다 하고 소리 직접 댕기면서 쟤와 같이 댕김 차에다 싣고 댕김 집집이 다녔지요. 그거 한 가지 제가 걱정했죠.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 부뚜르기면 신고 들어가면 북한은 그래서 저리 오래 사업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애를 걱정했어요.
부부가 살면서 겪은 북한은 차마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었다.
선봉 쪽으로 폭탄 같은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돼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졌는데 집이 자기 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초상화를 몸에 안고 나온 것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걔는 갑자기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진이 어디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비에 젖거나 손실되면 안 되니까 그동안 뭐 쭉 살아왔지만은 저런 걸 처음 이렇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하고 봤을 때는 정말 그 자괴감도 그런 자괴감이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이 낮은 선봉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정말 인간으로서 분개하는 거 물론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날처럼 분개해 본 적이 처음이다.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 부모를 살려야지 초상화가 왜 필요하냐. 이게.
북한에서 산 지 14년 만에 부부의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당신과 가까웠고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불려갔거든요. 다 불려가고 거기 한 사람은 정부 소식이 됐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죽인 것 같아.
안 보이면 좋은 거죠.
죽은 것 같아. 무슨 내통이었는가? 뭐 받아먹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보위부에 끌려가 취조를 받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은 감시를 하는 동안 상당한 증거자료를 축적해 놓은 상태였다.
분명히 잘못된 건 분명하게 이제 알았는데 내가 이미 이렇게 된 거는 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는 간첩죄와 체제 전복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강제노역소로 끌려갔다. 그러나 고된 강제노동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식사라고는 풀기 없는 밥 한 덩이와 된장국, 절인 무 세 조각이 전부.
빵을 파다 보면 벌레 같은 거 나와요. 군뱅이 같은 거, 시태한 거 이렇게 구부러진 거. 그거 먹습니다. 난 그거 정말 이 사람 눈이 뒤집히니까 다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난 이렇게 배고픔이 인간을 치사하게 만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벌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그 사람, 내가 봐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장관이 방북길에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그 중에 김동철 씨가 있었다. 미국에서 애만 태우고 있던 가족이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뜻밖의 인물로부터였다.
아버지 풀려나는 그날 전날이죠. 전날에 화이트하우스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그 뭐더라, 그 대통령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걸 진짜 거짓말로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님이가 우리하고 통화할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대통령님께서 진짜 우리 저하고 통화하면서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덮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워싱턴 비행기에 내리면 진짜 우리도 보고 싶다고 대통령님이 그러셨거든요.
비행기가 워싱턴의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제일 먼저 그를 맞아준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내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대통령인 그 일을 하는 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눈물이 났더라고요. 정말 미국인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때 내가 느껴진 거예요.
운전하고 우리 옆에 앉아 갈 때는 진짜 아빠를 만나면 진짜 무슨 말부터 할지 그런 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아빠 보면 눈물 날 거라는 그런 생각 들었는데잖아요. 아빠를 딱 보는 딱 그 순간 멍하더라고요. 진짜 늙은 할아버지가 머리는 진짜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머리를 완전 깍두기로 그 자른 거 있잖아요. 그 머리를 그렇게 자르시고 환자복을 입고 얼굴은 하얗게 찔러갖고 멍떨어져갖고 저를 보고 있는 그 아빠가 진짜 아직도 지금 눈에 새롱새롱 거립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 그의 극적인 생활과 북한에서의 경험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네,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네. 그들도 이 바깥 세계를 봐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러나 평양에 관광이 들어오고 뭐 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몸짓 발짓을 다 보고요, 지금. 보면서도 그들은 느끼지. 아, 바깥 세상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는 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인터뷰 때 한 자리에서 5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시켜놨던 밥이 다 식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포장해서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 정도로 약간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17년간 그가 겪은 일들은 외부의 시선 앞에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는 북한의 실상이었다. 그러나 그 민낯을 들여다본 대가는 컸다.
이거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 내 이게 다 두들겨 맞아갖고 이렇게 다 이게 구부러진 거예요. 이거 봐요. 이게 다 그때 당시에 뭐 구두발로 짓눌려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어떻게 뭐 요구대로 안 되면 분풀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무슨 뭐 몽둥이가 됐든 주먹이 됐든 그걸로 자기들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 구타를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물고문 하는 거죠. 이제 이 물고문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순간순간의 그 살인적인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겪어본 사람은 두렵다, 무섭다 이게.
고문과 강제 노역의 후유증이 끝이 아니다.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마음의 짐도 함께 얻었다.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주민들, 인민들을 봤잖아요, 여생아.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왔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그냥 허겁지겁 도망 나오듯이 팽개쳐놓고 도망 나온 그 자체가 너무도 안타깝고 괴롭다 이 말이죠. 저걸 더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못 도와주니까 결국은 저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나만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죄수름이 있다는 거죠.
요즘 새롭게 시작한 것들 중에는 유튜브 방송도 있다.
탈북자.
오케이. 네. 레디 큐.
김동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본인 소개 하겠습니다. 다시 레디 큐.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목사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17년간 생활하고 우리 아버님 임진이가 좀 한번 생각해봅시다.
북한에서 최장기간 억류 생활을 하다 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김동철 씨. 이제 그는 숨겨진 그 땅의 이야기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한다. 그것이 기적처럼 되찾은 자유의 힘을 가장 자유답게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가 속방이 뛰어가지고 지금은
체제는 상당히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기는 이미 권력자가 하나잖아요. 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죠. 그럼 겉에서 볼 때는 대단히 단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해요. 속은 이미 다 모래알이다 이 말이죠. 다만 어떤 권력이 없고 기회가 없고 총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끌려가는 것이지,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반드시 모래알로 흩어지게 말아버립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 정말 이 바깥 사람들이 아직 북한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실상과 실체를 얘기해 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증언해 주고 싶다는 거죠.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탈북자 김동철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사선을 넘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탈북 작가 전주영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주영 씨는 어떤 작가로 기억되길 바랄까요?
사람들은 제 작품을 보면 아, 그 작가는 소통이라는 키를 가지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우리에게 소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매체와 내면에 숨어있는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근데 그 사람 작품을 보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이라든가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그 추상적인 이미지라든가, 그분은 소통이라는 키가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색깔을 우리는 봤어. 그 사람은 뭔가 모호한 쪽이 있어. 네, 그렇게 저는 저를 알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전주영 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유, 저는 저를 알아만 주시면 관객들이 아, 전주영 작가는 그림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신성이라든가 정말 봉사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저 치료도 해줘더라. 그런 타이틀이 정말 저희가 바라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봉사성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가서 봉사도 해주고 아픈 분을 위해서 저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도 주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작가로서의 또 작업 활동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고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아유, 당연하죠.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배웠고 제가 느꼈고 제가 또 여기서 체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전수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없지 않아요. 근데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노력과 열정을 제가 주고 싶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물리치료라는 그런 파트. 그 사람들도 아플 거 아니에요. 정말 고된 삶, 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치료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저는 또 자격증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도 전주영 씨가 취득한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데요. 자신이 습득한 모든 기술을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동 심리치료사도 있고 미술 심리치료사도 있고 미술 지도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또 특수 영접 자격증도 있고 그 운수 수단의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도로에 있는 모든 운수 수단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뭐 트레일러, 특수 면허 뭐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구 모습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물리치료로 또 면허를 또 받게 되면 또 그런 또 자격증도 가지고 정말 다 배워 주고 다 해 주고 싶어요.
전주영 씨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의 통일 또 왕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 전주영 씨는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통일은 정말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정말 단어로 생각돼요. 그 과거 시대 때 그런 분들은 통일도 하게 되면 정말 멀지 않고 가까운 미래다. 근데 항상 미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왔을 때 정말 결코 통일이 될까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해요. 정말 제가 솔직한 심정인데 통일이라는 그거는 정말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고 해야만 될 그런 단어고 우리가 또 이뤄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해요.
통일이 추상적이고 또 멀게만 느껴지지만 전주영 작가는 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을 알리고 문화의 간극을 줄이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그런 그 의지와 우리의 그런 생각과 그것만으로도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노력하고 다 같이 정말 공감대를 가지고 아, 북한 사람도 이런 생각도 하구나. 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막 그 사람들 정말 우리가 정말 돌봐줘야 될 사람이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재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다. 물론 막연하고 추상적이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 그 통일에 대한 그런 갈망과 생각과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도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소금이 점차적으로 녹아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높아 보이던 그런 통일의 그 장벽도 점점 우리가 노력하면 나중에 녹아서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전주영 씨는 고향을 그리워했고요. 어렸을 적부터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탈북 작가 전주영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미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격렬한 반전, 민권운동이 미국 최대 도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도 불었는데요. 그러면서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휴교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7명의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한 주간 점령하는 이 혼란 속에 학교는 임시 폐쇄되고 뉴욕시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사태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컬럼비아 캠퍼스 일대에 있던 대학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이 중지됐고 그레이슨 클크 총장까지 사임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학 재정이나 명성은 바닥에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는 다시 한번 아이비리그의 명성을 누리기 위한 재기에 나서는데요. 1980년대를 전후로 대규모 캠퍼스 건설과 증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공학과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과의 합작 연구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이 컬럼비아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컬럼비아인들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또 퓰리처상입니다. 이 퓰리처상은 미국의 신문 방송 분야, 문학,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이른바 언론인들의 노벨상이라는 별명을 들은 만큼 권위 있는 상인데요. 이 퓰리처상을 제정한 곳이 바로 컬럼비아 대학교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입니다.
1847년 헝가리 출생의 미국 기화 시민이었던 조셉 퓰리처는 뉴욕 월드와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라고 하는 이 신문의 발행위원이었는데요. 그는 신문은 어두운 사회의 등불을 밝히고 부위에 맞서 담대히 항거해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퓰리처는 누구든지 언론 문화에서 종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200만 달러를 컬럼비아 대학교에 기증해서 신문 방송 대학원을 설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25만 달러는 신문 저널리즘 분야, 문화적 업적과 명예 분야, 또 음악 분야에서 높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컬럼비아 신문방송대학원이 개설되고요. 5년 후에는 퓰리처상도 제정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그의 유지를 받아들여 1917년부터 매년 언론, 사진, 문학, 역사, 시, 음악과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저명한 퓰리처상을 제정해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퓰리처상은 매년 4월 20여 개 분야에 걸쳐 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컬럼비아 대학교 교정에서 열리고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 이 시상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홀리스틱 입학 사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홀리스틱, 전체를 본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홀리스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 준비를 위해 우수하게 드러난 양적인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인격, 자질, 품성, 대인관계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질적인 정보를 각각 평가하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지원자의 고교 성적, 학년 석차, 그리고 SAT와 같은 표준시험 성적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컬럼비아는 반드시 어느 만큼의 점수와 성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거의 전부 모든 기준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특별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밖에 자신이 쓰는 스킬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추천서는 최종 결정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또 고등학생들을 위한 조기 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학생들은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에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컬럼비아는 11학년, 즉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학생들이 컬럼비아에서 학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조기 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 중에 대학원 학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부 재학 중에 대학원 석사 과정도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학교인 줄리어드 음대와 5년간 석사 과정과 또 음악 석사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규정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대학 지원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5년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했거나 영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라면 토플 시험을 응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유학생들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 미국 대학을 지나갈 때 토플 시험이 SAT를 대신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토플 시험을 치르는 유학생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SAT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단 SAT 시험에서 영어 독해력이나 작문 부분에서 8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면 토플 시험이 면제됩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덕분에 컬럼비아 학생들은 뉴욕이 다 학교 캠퍼스라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교 학부 과정은 뉴욕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을 활용해서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1947년부터 지금까지 교양 필수 과목의 하나인 인문학 클래스에서는 유명한 세인트 존 성당을 방문해서 내부 건축 구조물을 관찰하고 생각한 후 학급에 돌아와서 시각적 예술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뉴욕 증권 거래소를 방문해서 경제 구조와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연극 전공 학생들은 브로드웨이 연극 극장의 인턴 견습생으로 참여해서 언더스타디라고 불리는데요. 대역 배우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컬럼비아 학생들에게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떤 학생들보다 유리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컬럼비아 학생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What made me choose Columbia was the dynamics of the city.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생동감 넘치는 뉴욕시에 있다는 것과 다양한 학과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일부가 되어 멋진 대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완벽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 came to America. I came all the way from Nairobi, Kenya. I like Columbia University because it's beautiful.
저는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왔습니다. 정말 컬럼비아 대학교가 좋습니다.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컬럼비아 학생들의 큰 혜택입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쓴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2월 1일에서 3월 1일은요. 흑인 역사의 달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미국의 여러 단체와 또 지역 정부에서는요. 흑인들이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룬 업적, 또 역사를 기리고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 또 토론회 등을 열면서 흑인 공동체의 정체성, 또 자긍심을 높이고 인종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미 공영라디오 NPR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흑인 미국인 여성이 쓴 가장 오래된 요리책이 2월에 새로 단장에 출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시 히스토리 메이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요리 분야에서 이름을 남긴 여성들 소개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도성민 기자 요리 매일 하시죠? 요리할 때 요리책을 좀 보시나요?
요리책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SNS가 아무래도 좀 가깝죠.
그렇죠. 그렇죠.
예, 찾아보고 보고 다시 보고 캡처하고.
네. 요즘에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예. 네,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흑인 미국 여성이 쓴 요리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요리책이 다시 출간돼서 이 요리책을 누가 썼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미국 최초의 요리책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나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최초의 요리책은 1796년입니다. 미국인 여성 아멜리아 시먼스 씨가 썼는데요.
네.
책 이름도 American Cookery, 미국 요리법입니다.
네.
미국 의회 도서관 웹사이트에 실린 사진 자료를 보니까요.
네.
그 50여 쪽 분량이 되는데 아주 빛바래고 얼룩진 종이짝에 아주 빼곡하게 요리법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요리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건국 초기 미국 사람들이 즐겼던 다양한 음식과 또 그 사람들의 미각, 요리 방식, 습관, 식사 습관, 또 다채로운 언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뭐 역사적 문서, 사료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작가 아멜리아 시먼스 씨는 당시 가정부로 일하면서 직접 체험한 요리 지식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요리들이 소개됐나요?
뭐 인디언 푸딩이라든지 옥수수 가루를 사용한 여러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푸딩은 후식인데요.
네.
팬케이크 비슷한 인디언 슬랩잭 등 초기 미국의 고유 요리법, 호박 푸딩, 겨울 호박 푸딩, 가문비 나무로 만든 그 맥주 양조법 등의 여러 최초의 요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쿠키라든지 슬로우 이런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점도 특징입니다.
네.
옛날 요리 용어의 정의도 담겨 있고요. 요리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서문까지 실려서 지금까지도 그 요리책 수집가, 문화 역사학자, 미식가들에게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책장을 넘기면서 당시 미국인의 그 식탁 풍경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1800년대 들어서 흑인 여성에 쓴 첫 요리책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자, 흑인 여성 멜린다 러셀이 1866년에
네.
A Domestic Cookbook Containing a Careful Selection of Useful Recipes for the Kitchen이라고 썼습니다.
제목이 기네요.
그렇네요.
네.
이름을 번역하자면 가정요리책 주방에 유용한 요리법을 엄선에 담고 있다라고 쓴 건데요.
네.
저자인 멜린다 러셀의 삶과 또 그 당시의 요리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자, NPR은 저자에 관한 정보는 많지 않다면서 이번에 그 심판에 서문을 쓴 미주리주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 루이스의 은퇴 교수인 라피아 자파르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자파르 교수에 따르면 멜린다 러셀은 일찍 과부가 된 후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혼자 사업을 시작했고요.
네.
세탁업, 하숙집, 빵가게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요리책을 냈다고 합니다.
네. 앞서 그 최초의 요리책 저자는 가정부였다고 했는데 멜린다 러셀은 어땠나요?
예. 그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멜린다 러셀은요. 자신이 노예가 아니었다는 점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리책의 첫 문단에 나는 미 중남부 테네시주의 워싱턴 카운티에서 태어났고 노예가 아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버지니아주의 노디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가족 출신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장애가 있는 아들의 어머니이고 또 가장으로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요리책을 출간하기로 했나 봐요.
네, 네. 이 멜린다 러셀 씨는요. 청소년기의 경험담도 책에 적었습니다. 당시 경험이 요리책을 출판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청소년 시절에 라이베리아로 이주하려다가 같이 여행하려던 사람 중 한 명에게 돈을 뺏기면서
아이고.
이주의 꿈이 좌절됐던 일이 있었답니다.
네.
미국에서 세탁사업, 하숙집 운영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또 한 게릴라 집단에 의해서 또 강도를 당해서 모았던 돈을 모두 잃게 됩니다.
네.
아들과 함께 살아갈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건데요.
네.
그런 경제적 난관을 뚫기 위해서 요리책을 출판하게 됐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자, 그럼 이 책에는 어떤 요리법이 담겼나요?
네. 이 책에는 달콤한 아주 후식 요리법이 많습니다.
네.
올스파이스 케이크, 레몬 퍼프, 삶은 베리 푸딩 같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뭐 구식이라고 할까요?
네.
하지만 또 더 매력적인 후식 메뉴와 요리법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뿐 아니고요. 머리 감는 샴푸, 그 코롱 향수 제조법, 치통, 굳은살, 부종치료법 등 민간요법도 있고요. 미용 정보도 담아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겠는데요. 네. 자, 이 유리책이 나온 지가 거의 160년이 되는데요. 오랫동안 온라인에서는 또 무료로 제공됐었다고요?
네네. 그 제목이 A Domestic Cookbook입니다. 디지털 버전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네. 많은 연구자들, 요리 애호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버지니아 역사문화박물관의 온라인 시리즈 다시 만들어본 요리법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책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라피아 자파르 교수는요. 이 요리책이 단순히 요리법을 넘어서 당시의 생활상, 문화 그리고 도전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귀중한 기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작가가 비록 구체적인 조리기구나 뭐 요리할 때 쓰는 온도 같은 세부사항은 생략을 했지만 그 자체적으로 그 민족지향적인 그리고 여행기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창의성과 생존의 지혜 보여주는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3월의 히스토리메이커 첫 번째 주인공으로 흑인 여성이 쓴 미국의 첫 번째 요리책 저자 멀리나 러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이번에는 세월을 훌쩍 넘어서 1900년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인물은요. 요리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줄리아 차일드십니다.
아.
여성 역사박물관 온라인 기사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자, 줄리아 차일드 유명한 요리사이고요. 작가이고요. 또 방송인입니다. 프랑스 요리를, 프렌치 요리를 아주 미국 대중에게 쉽게 전달한 사람인데요.
네.
미국 가정에서 이 고급 요리의 문턱을 낮추면서 요리의 즐거움을 선사한 사람입니다.
네. 자, 줄리아 차일드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1912년 캘리포니아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 덕에 어린 시절부터 명문 기숙학교를 다니면서 교육받았고요. 테니스, 수영,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키가 약 188cm 정도로 장신입니다.
네.
그동안 농구팀의 주장까지 했다고 하고요.
네.
이후에도 명문 사립대학인 스미스 칼리지에서 역사를 전공했고요. 뉴욕의 한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다가 2차 세계대전을 맡게 됐습니다. 군 복무를 직접 하고 싶었지만 키가 너무나 커서 할 수가 없었답니다.
네.
그래서 나이 서른에 그러니까 1942년이 되는데요. 워싱턴 DC에서 전쟁정보국 선임 다자스로 근무를 하고
네.
이후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인 첩보전략국에서 여러 행정 및 연구 보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네.
1944년부터 45년까지는 인도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에서 첩보전략국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쟁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시만요. 요리는 뭐 고사하고 주방하고도 관계가 먼 이력들만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에 열정을 쏟아붓게 됐을까요?
예,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후에 가정을 꾸리면서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해외 근무 중에 만난 남성과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외교관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하는 동안에 자신은 요리의 매력을 느끼게 된 건데요. 유명한 요리 학교에서 프랑스 요리 기초를 다졌고요.
네.
당시 만난 여성들과 함께 그 쉰살을 바라보던 차일드 씨가 프랑스 요리 마스터하기 이 책을 공동 출간하면서 프랑스 요리와 요리법을 미국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찾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즈음부터 텔레비전 방송 경력도 쌓게 되는데요. 프랑스 요리사 프렌치 셰프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1960년대 방송됐던 영상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그 오믈렛 요리법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네.
It'll take about takes about two minutes. Brown, you just want them to cook until they're soft and translucent. And then when they're and then when they're soft and translucent, you put in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에 다진 양파를 2분간 볶다가 으깬 토마토 넣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10년 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활동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도 얻었고요. 방송계에 아주 권위 있는 상이죠. 에미상 등 여러 상도 받았습니다.
네.
이후에도 여러 권의 요리책과 다양한 텔레비전 시리즈를 통해서 미국 미국 요리 문화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네, 와, 프랑스의 그 고급 프랑스 요리 기법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면서 프랑스 요리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차일드 씨의 요리에 대한 열정은요, 노년이 돼서도 계속됐습니다. 1981년에 미국 와인 및 요리 연구소, 1995년에는 줄리아 차일드 요리 및 미식 예술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그 후로도 후대의 요리 예술 발전과 교육에 기여했습니다.
네.
2004년에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요리계와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네. 자, 히스토리 메이커 마지막 주인공 음식에 관한 저술가로 유명했던 인물이네요.
네. 미국 작가 MFK 피셔 작가를 오늘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들여다봤습니다. 피셔 작가는 1908년에 미시간주에서 태어나서 1992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타계했습니다. 저서가 15권인데요. 음식 에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네.
특히 매력적인 문체와 재치 그리고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미국 음식 문학의 거장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네.
음식을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은유로 바라봤기 때문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음식의 본질과 음식의 즐거움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인물도 프랑스에서 요리의 매력에 빠졌나요?
예, 맞습니다. 피셔 씨도 결혼 후에 프랑스로 이주를 하면서
네.
프랑스 요리와 문화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자, 이때 변화가 피셔의 요리와 글쓰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는데요.
네.
1937년에 첫 음식 에세이집을 시작으로 1941년, 1942년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구울 같은 그 제한된 재료로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인 미식가인 나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독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1968년에 그 프랑스의 그 동남부 지방이죠. 프로방스 네. 지방 요리법을 소개하는 책 출간을 위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줄리아 씨, 줄리아 차일드 씨와 상담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방은 영혼의 척도라는 신념으로 요리와 글쓰기에 매진했는데요. 나중에 파킨슨병을 앓게 되지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회고로 또 아동도서 등을 발표하면서 끝까지 창의성과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인생의 철학과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오늘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에는 미국의 요리 분야의 역사를 쓴 여성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19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안충국 씨가 참여한 뉴 제너레이션 파트 1 전시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우리 집이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낙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인위적이고 되게 못된 행위라고 봤는데 두 달이 지나고 이렇게 비가 오고 수리가 긁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우리 집이라는 하나의 정체 자랑소가 생기더라고요.
뉴 제너레이션 전시 현장에서 안충국 작가와 한 관람객이 안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 작가의 예술은 그의 삶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관람객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트살롱드 아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갤러리의 이해숙 관장과 안 작가는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 이해숙 관장에게 들어봅니다.
22년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가와 컬렉터로 만났어요. 제가 청년 작가를 좀 찾고 있었고 때마침 이제 전시를 봤는데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서사는 굉장히 색다르고 해서 작품을 컬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컬렉터와 작가로 만난 관계고 저희 갤러리에서 한 1년 전에 제가 하는 일을 좀 같이 도와서 하자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은 그 프랑스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중견 작가 그리고 원로 작가님들 전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의도가 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작가들을 이렇게 하는 그거를 1, 2월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디어 회의하고 초대하게 됐죠.
그래서 안 작가는 이 갤러리의 큐레이터이자 올해 첫 번째 프로젝트 작가로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 아트살롱 다시 갤러리는 모두 4명의 작가를 선별해 그 가운데 먼저 김나령 또 안충국 작가의 작품을 뉴 제너레이션 파트 1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90년생들 아주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작업을 한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작가들 이제 조명하는 전시인데 안충국 작가는 아시다시피 함경도가 원래 고향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김나령 작가는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두 작가가 다 어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그 객지라는 곳 그쪽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작가는 모두 현재 자신이 처한 문화적 차이와 경험을 토대로 예술가로서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 캔버스에 표현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 안 작가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지금 아마 소품들이 좀 많고요. 소품들이 한 20, 3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큰 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시를 할 때 좀 많이 부담이 됐어요, 사실. 제가 하기 전에 작가님들은 다 유명한 작가님들, 다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라 경력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이신 분들이 많아서 또 어떻게 내가 이 갤러리에서 보여줘야 할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관장님이 이번에는 존재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라. 그리고 근데 그 주요 워드가 제가 원래 하던 이 이야기들이라 하기 좀 편했고요. 이제 소품들 중에 한 5작품에서 6작품 정도는 6년 전, 7년 전에 했던 작업이고요. 오브제들 위주로 캔버스 위에서 두텁게 올라온 입체적인 작업들이고요. 신작들은 평면에 가까운 작업들이고 이제 파란색은 동이 변화가 돼서 어떤 시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품 중에는 기존 안 작가의 작품 가운데 처음 공개된 이 작품 시리즈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건 2019년도에 했던 건데
2019년이네.
이거 한 번도 전시가 안 됐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요 돌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만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거를 예술성으로 안 봐서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하기가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하고 해가지고 안 하다가 언젠가부터 아, 요 작품을 좀 더 작품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현재는 나무 판넬 위에 붙여서 이렇게 위에. 딱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오브제들은 사람들이 다 버렸거나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브제들을 제가 주워와서 거기에 시멘트라는 가루 그거를 가지고 물성으로서 제가 오브제를 해서 생명력이 없는 아이한테
다시
너는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다.
이처럼 작가는 기억과 존재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작품을 통해 자기 내면을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라는 개념이 있음을 알아야 사실 존재 개념이 생기잖아요. 이 친구도 사실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사람들 와서 보고 이거 있네. 이런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아등바등 내가 자격증을 따고 뭐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어디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봐요.
또한 안 작가의 작품은 모두 무죄로 제목이 없는데요. 제목을 달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잘 안 가지고 있어요. 제목을 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서 사람들이 제목을 달아야 좀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독일에서 오다 보니까 이 해석이 다 아픔이나 슬픔이나 탈북이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탈북을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지. 예.
저는 탈북을 한 게 제 삶에서 가정의 결과가 아니라.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나왔던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 워드 하나 때문에 이 작품이 읽히기가 싫어서.
이 전시회 개막 행사가 있던 날 전시장은 많은 관람객으로 붐볐는데요. 관람객들도 작가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전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작가는 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와서 이게 무슨 의도요? 라고 묻기 전에 이 작품을 보고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게 어려운 건 알지만은 좀 욕심이 좀 있어요. 좀 보고 아, 이 작품 좋네? 아니면 아, 이 작품 별론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충국이라는 작가를 알고 나서 아, 이 작업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왔네? 라는 것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작업이 누군가한테 소개가 되고 누군가한테 알려질 때도 단순하게 이미지 하나가 아니라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러한 작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우선 안 작가가 재료로 시멘트를 사용한 게 독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작가님의 그 개인적인 어린 시절 스토리부터 다 들었는데 그런 경험이 담긴 거고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까 그 아버지와 어렸을 때 이런 작업을 하면 동네 어린 아이들이겠죠? 와서 막 본인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아버님이 이런 미장 작업을 하시는 거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좀 아픔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본인이 스스로 극복하시고 이게 나의 하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그 인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이 작품이 더 이렇게 빛나 보이고
시멘트라는 재료를 이용했지만 뭔가 색감이 되게 톡톡 튀고 그런 게 이제 시각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탈북자라는 정체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또 작품에 녹이려고 하시고 시간을 통한 부식 과정을 본인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랑 연결지어서 설명하신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시멘트를 어떻게 작업을 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가능한가? 이러면서 다가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쭤봤더니 제목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더라고요. 장소에 대한 어떤 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을 전달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 말이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진실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
또한 프랑스에서 온 리사 르벨 씨는 안 작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관람객은 독특한 재료의 물성과 캔버스의 만남으로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폭한 사람 되게 관심이 있어서 가지고 몇 번 전시 보러 가고 안 작가 좀 알게 됐어요. 폭한 작가들이 탈출했다가 어떤 작가 될 수 있는지 되게 관심이 있어서 되게 신기해요. 저한테 너무 특하고 뭐 무시하는 자료 많이 사용하니까 어떻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지 제일 신기해요. 안 작가 폭한 사람인데 우리 그 폭한에 대해 어떤 나쁜 이미지 좀 나왔는데 안 작가 우리한테 예쁘게 어떤 행복한 추억 폭한도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물성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근데 최근에 와서는 개인적인 서사를 이 물성에 대한 탐구, 즉 예술적 실험과 본인의 스토리 이거를 엮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철학 속 주제가 절묘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본인의 철학을 가진 더 멋있는 작가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전시하면 또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료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